B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시의 마지막 공중전화 부스가 23일 철거됐습니다. 뉴욕시 당국은 이날 타임스퀘어 근처에 있었던 마지막 공중전화 부스 철거 작업을 마쳤습니다. 뉴욕에는 한때 8천여 개의 공중전화가 있었으나 2000년부터 핸드폰 사용이 늘며 서서히 모습을 감추다가 마지막 공중전화가 사라진 겁니다. 뉴욕시 마크 라빈 맨하튼 자치구청장은 트위터에 실로 한 시대가 끝났다며 기술적으로 보다 공평한 시대가 열리기를 바란다고 썼습니다. 뉴욕시는 이 공중전화 부스를 박물관에 전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뉴욕시는 영화 슈퍼맨의 주인공 클라크 켄트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변신할 때 이용하던 공중전화 부스 4개는 관광용으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빌더 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은 2015년부터 무료전화 와이파이 등을 위한 링크 NYC를 도시 곳곳에 설치해 공중전화를 대체해왔습니다. 러시아가 오는 2030년 개최 예정인 월드 엑스포 행사의 모스크바 유치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23일 성명을 내고 서방 국가들이 벌이고 있는 반러시아 활동 하에서 자국의 엑스포 유치 신청이 공정하고 편견 없이 평가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월드 엑스포 개최지를 선정하는 국제박람회기구 BIE에도 이 같은 입장을 이날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BIE는 성명에서 러시아 측의 결정을 총지받았다며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가까운 미래에 러시아가 후보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2030년 개최되는 월드 엑스포 개최지는 내년 말에 결정되며 우크라이나와 한국도 유치를 신청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역내협력체인 쿼드정상회의가 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가 우리의 공유된 역사 가운데 어두운 시간 속에서 항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쿼드정상회의는 민주주의에 대해 독재와 관련된 것이라며 우리가 그런 점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차단으로 세계 식량 위기가 악화됨에 따라 전 세계 모든 장소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하고 지속 가능한 파트너로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는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사한 침공이 아시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4개국 협력체 쿼드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4개국 정상은 24일 도쿄에서 쿼드 정상회의를 갖고 앞으로 5년간 인도태평양 기반시설에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을 겨냥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행위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모든 종류의 위협적, 도발적, 일방적 행동에 반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의적 불법 어획을 막기 위해 새로운 해양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양 자원을 보호하고 불법 어획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또 4개국 정상은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포함해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개발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23일 전 세계 약 50개 나라 국방장관들이 우크라이나에 고성능 무기를 지원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전하면서 지원 내역에는 해변을 지키기 위한 하푼 발사대와 미사일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우크라이나에 일부 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있는지 또는 미국이 지원하는 우크라이나군 훈련 내용의 조정 필요성 등에 대한 낮은 단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 미국이 소수의 병력을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했다며 현재 전투 분해를 보낼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크 밀리 합참의장 단어는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 경비와 기타 비전투 역할을 수행할 부대가 다시 우크라이나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봉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4개국 안보협의체 코드가 24일 도쿄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북한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 등 국제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소속의 연방 의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과 관련해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과를 띄우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오전에 평북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4개국 안보협의체 코드가 24일 도쿄에서 개최한 정상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북한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동성명을 통해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우려를 표하고 국제적 규칙에 기초한 질서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2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개최한 쿼드 정상회의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선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일치되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일본인 납북자 문제 즉각적인 해결의 필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여러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등 북한의 불안정한 탄도미사일 개발과 발사를 규탄하며 국제사회에 이런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지도부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모든 의무를 준수하고 도발을 자제하며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쿼드 정상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달 들어서도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며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활동을 증강하고 있는 북한에 관해 논의했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진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미얀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란 표현을 사용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 북한 내 점점 심각해지는 코로나 감염 상황을 고려해 이 사태가 지리적 공백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4개국 정상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칠 영향에 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이 비참한 전쟁에 대한 정상들의 우려에 동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들은 법치와 주권, 영토 보전 같은 원칙이 어느 지역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상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도 이를 확인하며 쿼드 지도자들은 영내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우리의 강력한 결의를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국제질서의 중심축이 유엔 헌장, 주권 존중, 모든 국가의 영토 보전을 포함한 국제법임을 분명히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날 정상회의에선 미국과 일본, 호주 3개국과 인도 정상 사이에 러시아와 중국 문제 등을 두고 다른 기류가 흘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거듭 규탄하며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돕기 위해 해야 할 공동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잔혹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건 인도주의적 재앙을 촉발했고 무고한 시민들이 거리에서 살해되며 수백만 명의 난민이 해외로 망명했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 강제로 이주됐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이 단순한 유럽 문제 그 이상이며 세계적인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모두 발언에서 러시아의 침략을 비판하며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옆자리에 앉아있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다른 정상들과 달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현상 유지를 흔드는 중국의 일방적 행동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무기의 최대 고객인 인도는 쿼드의 다른 3개국 혹은 미국의 다른 동맹들과 달리 러시아를 규탄하거나 제재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정상들 간 이견에 관한 질문이 쇄도하자 쿼드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광범위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포럼으로 특정 국가를 다루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실제로 공동성명엔 중국이나 러시아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그러나 쿼드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상황을 포함해 법치와 주권, 영토 보전 같은 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우리는 무력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일방적인 시도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용인될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쿼드 정상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과 자료설명서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안전을 위한 해양 상황 파악 능력의 강화 등 총 9개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상들은 특히 가장 먼저 지역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시간에 가까운 통합된 비용 효율적인 해상 상황 파악 능력의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태평양 제도와 동남아, 인도양 지역의 파트너들이 기존의 노력 혁신과 빠른 신흥 기술 도입을 통해 자신들의 수역에서 이뤄지는 불법 활동들을 전면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앞으로 5년간 쿼드 국가들이 이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해양 정보를 모아 수상한 선박 탐지 등에 활용하는 해양 상황 파악은 한 국가의 안보와 안전, 경제 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양 영역과 관련한 모든 사안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쿼드 정상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상 상황 파악 능력 강화를 통해 선박 자동 식별 시스템을 끄고 불법 활동을 하는 선박과 이들의 약속 장소 추적 능력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런 노력을 강화하면 중국의 불법 조업 활동과 군사적 활동 감시, 심지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선박 간 불법 환적 차단에도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정상들은 이날 쿼드 4개국 100명의 학생이 미국의 대학원에서 과학과 기술, 공학, 수학 분야 학위를 받도록 지원하는 쿼드 펠로우십 프로그램 발족 행사를 별도로 열었습니다. 백악관은 설명자료에서 쿼드 펠로우십이 사회에 대한 긍정적 영향의 관점에서 학생들의 연구와 혁신을 향상하도록 힘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상들은 그 밖에 백신 지원, 기후 대응, 중요한 신흥기술, 사이버 안보, 우주, 인프라, 인도주의 지원과 재난 구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도쿄에서 뷰이 뉴스 김영골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 등 국제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보도자료에서 블링컨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이 이날 도쿄에서 만났다면서 두 장관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은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논의했다면서 블링컨 장관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상호 연계적이고 번영하며 회복력이 있는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강화하는 미한일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두 장관이 미일 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초석으로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해 러시아의 책임을 묻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두 장관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과 번영을 견인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출범을 환영하고 이번 여름 미일 경제정책협의위원회 회의 소집을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민주당 소속의 연방의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과 관련해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과를 띄우는 분위기입니다. 공화당 일각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최대 대북 압박 캠페인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다시 나왔습니다. 이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캐롤린 말로니 하원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한국 방문에서 무엇보다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가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한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뉴욕주가 지역구인 말로니 의원은 지난 20일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미국 내 3,000개의 고임금 기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발표를 한 삼성 공장을 시찰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카울 의원은 삼성전자의 대미 투자 계획을 곧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투자 유치 성과로 치켜세우진 않으면서도 미한 양국이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이 지어질 텍사스주를 지역구로 하는 맥카울 의원은 22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가 첨단 반도체 칩의 미국 생산을 늘리는 건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하며 텍사스는 반도체 칩 제조와 개발을 위한 최선의 선택지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존 오소프 상원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 중 한국 현대차 그룹이 발표한 대규모 미국 투자 계획을 환영하며 지난 몇 달간의 마크 협상에 자신이 적극 관여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현대차의 이번 대미 투자로 전기차 공장이 신설될 조지아주가 지역구인 오소프 의원은 지난 20일 트위터를 통해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과 접견 당시 사진 한 장을 올리며 자신이 참여했던 몇 달간의 마크 작업 이후 현대차는 이날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8,100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형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 공장 설립이라는 역사적인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가을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한국에 갔을 때 현대차의 조지아주 투자 유치가 핵심 목표였다며 이 수십억 달러의 기회는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동차와 청정에너지 제조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로서 조지아주의 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지아주의 라파엘 원홍 민주당 상원 의원도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현대가 미국의 조지아주 해안가에 완전한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시설을 처음으로 열게 돼 흥분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8,1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는 연방 투자를 지원하게 돼 매우 자랑스럽다며 이는 조지아주에 더 많은 깨끗한 일자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한과 관련해 경제적 측면보다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상기시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일 대사를 지낸 해거티 의원은 21일 트위터를 통해 미한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 자유에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돌아가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이번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미한 동맹의 외교적 전략적 목표를 일치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두 정상이 억지와 경제안보라는 두 가지 핵심 사안에 초점을 맞춰 미한 관계의 눈높이를 정상화시켰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미테리 우드로 윌슨 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23일 미국과 한국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억지 전략과 외교 측면에서 일치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테리 국장은 이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개최한 화상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미한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미한 동맹을 더 공고히 하는 내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공동성명에서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확장 억제 능력의 최상급이라 할 수 있는 핵을 이용한 방어 능력을 포함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1일 미한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두 정상이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한국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 간 회담을 통해 한미 간의 확실하고 실효적인 대북 확장 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한 액션 플랜을 보여줄 것이라 밝혔는데 이 같은 의지가 공동성명을 통해 확인된 셈입니다. 빅터 차 CSIS 부소장 겸 한국 석좌는 이날 간담회에서 미한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 하나는 서로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동맹이 억지와 경제 안보라는 두 가지 핵심 사안에 중점을 두고 관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었다고 차 석좌는 평가했습니다. 차 석좌는 두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한 동맹이 향후 기대하는 바와 목표하는 바를 더 일치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협력해야 할 주요 안건을 설정하고 양국 간 기존의 대화 채널 외에도 새로운 채널을 구축해 핵심 사안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기로 합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석자는 또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을 통해 상대방과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 대해 많이 알게 된 것 같다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으로 떠나기에 앞서 윤 대통령에게 인사하며 당신을 믿는다고 말했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 내용을 인용해 이런 회담에서 중요한 것은 정상들이 서로 잘 어울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차석자는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 미한일 삼각협력에도 상당히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두 정상이 내놓은 공동성명에서 미한일 삼각협력과 관련해 두 번이나 언급된 건 주목할 만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석자는 미한일 삼각협력이 중국에 대응한 억지와 경제안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면서 중국은 이런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며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미한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본 북한 정권이 앞으로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태희 국장은 미한 정상회담 결과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도발적인 행동 양상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수주 내에 추가 도발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올 들어 16차례에 걸쳐 미사일 시험을 감행한 가운데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기간이나 직후 ICBM이나 핵실험 혹은 두 가지 모두를 감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차석자도 북한이 가까운 실내에 무력 시위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면서 특히 오는 30일 전쟁에서 숨진 미군 병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메모리얼 데이에 맞춰 북한이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 순방 기간 동안 다양한 경제 안보 협력을 추진하면서 중국의 악의적 행동을 차단하고 국제 규범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중국이 계속 영내에서 경제적 군사적 강압 활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면서 미한일 등이 협력 확대 기조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티 고벨라 독일 마셜 펀드 아시아 프로그램 부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에 대해 다차원적 도전을 제기하는 중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도 영내 동맹과 파트너들과 다양한 협력을 추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고벨라 부국장은 2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다양한 경제, 안보 현안들에 대해 의미 있는 협력을 할 의지를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계획들은 중국에 반대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국제체계에서 좋은 행동을 격려하고 나쁜 행동을 전반적으로 저지하는 규범을 형성하고 지키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중국 전문가인 패트리시아 김 연구원도 23일 VOA에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경제협력과 공급망 회복력을 심화하며 동맹들과 공동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평가했습니다.
To demonstrate to Beijing that the capability and the will of the U.S. alliance network to deter destabilizing actions that might be taken by China.
김 연구원은 이러한 노력은 불안정을 초래하는 중국의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미국 동맹 네트워크의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려는 것이라면서 중국이 타이완 해협이나 동중국해 등에서 공격에 나설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것을 주지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기간 동안 특히 타이완 관련 언급들이 나온 데 대해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hina is most sensitive about Taiwan and I think President Biden's joint statement with President Yoon and Prime Minister Kishida during this trip again reiterated
김 연구원은 미한, 미일 공동성명은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동맹들의 기대를 강조했다며 중국 정부는 이러한 성명을 타이완과 중국 본토의 통일을 가로막는 미국과 그 동맹들의 추가적인 시도라고 해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중국의 맹렬한 비난을 예상하며 중국은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다양한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경제적 강압 행동에 나서곤 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도 중국은 벌써 즉각적으로 타이완 문제, 경제와 안보 문제와 관련한 성명들에 반발하는 외교적 발언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nstantly, we saw, of course, some diplomatic language that suggested they were upset with statements over Taiwan and issues that deal with economic security.
크로닌 석좌는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 성과에 대해 중국이 외교적 수사를 늘어놓는 것 외에는 지금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해왔던 활동들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군사훈련 승격, 군 현대화, 솔로몬 제도에서와 같이 안보와 경제협력 추진, 1대1로 투자 확대, 미국의 동맹인 필리핀의 새로운 페르난도 마르코스 대통령에 대한 유인책 제시 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 기간 동안 중국이 놀랄 만한 날카롭고 새로운 계획들은 발표되지 않았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일련의 성명을 통해 직접적으로 중국을 반대하지는 않으면서도 중국의 악의적, 강압적 행동을 차단하는 보호막을 세우는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핵 능력 증강을 언급하면서 핵 군축 협정에 대한 기여를 요구했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군사활동에 대한 강한 반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미한 공동성명에는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이 언급됐습니다.
What we're seeing is the latest step up from the part of the United States, Japan, Korea, and others in response to Chinese coercion and aggression. This is exactly how they should be responding.
크로닌 석좌는 미국, 한국, 일본이 중국의 강압적 공격적 행동에 대한 대응 수위를 더욱 높였다며 이러한 기조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정상이 참여하는 쿼드는 안보 현안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지만 협의체라는 존재만으로도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쿼드는 대중국 억지력이 아니다라며 쿼드는 네 나라의 상호 이익에 집중하고 있고 더 중요하게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I don't think that Quad is a deterrent force. I think that Quad is really focused on the mutual interests of the four countries, but more importantly on
그러면서 국가들이 함께 규합하는 자체만으로도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지지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도 쿼드는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안보 현안을 다루는 것을 삼갔다며 하지만 존재만으로도 또 협력 분야를 늘려가는 계속된 노력만으로도 중국에 신호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이어 주요 민주주의 해양 국가들이 협력을 더 많이 보여줄수록 중국은 쿼드에 더 면밀히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23일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중국의 경제적 강압으로부터 국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라고 평가했습니다. 고벨라 부국장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CPTPP에 가입하지 않고서도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의미 있는 경제적 관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바이든 정부의 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벨라 부국장은 IPEF의 많은 계획들은 이미 더 작은 양자 합의와 소규모 합의들에 포함되어 있는데 바이든 정부는 이러한 조각들을 한 대 엮어서 역내 경제적 관여에 대한 설득력 있고 중대한 비전을 제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IPEF가 시장 접근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13개 나라가 공급망과 기반시설 등 핵심 경제 문제들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낸다면 그들은 경제적 강압이나 기후변화와 같은 도전에 대응한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패트리샤 김 연구원도 IPEF의 목표가 중국의 경제적 강압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과 아시아 동맹들 간 경제협력과 회복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미국의 모든 아시아 동맹과 파트너들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이라며 이들 국가들이 복잡한 전략적 셈법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Asia is going further ahead in economic integration absent the United States. So when we're asking them to make choices,
매닝 연구원은 아시아는 이미 미국 없이 경제적 통합을 많이 진전시켰다며 미국이 이들 국가들의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 그들은 국익에 대한 정치적 셈법이 매우 복잡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 방문 중에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면담한 것은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미국 인권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을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한일 3국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23일 BOA와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과의 만남을 통해 일본인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Well, it's an important issue for Japan. It's an important issue for the Japanese government. It's an important issue for the Japanese people. And I think it's a way of
공감 능력이 뛰어난 바이든 대통령이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는 북한이 타국 영토에 들어와 다른 나라 시민들을 데려간 끔찍한 사건으로 각종 국제법과 관행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만남은 이 같은 납치가 심각한 인권 침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또 일본인 납치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소수인 반면 한국에서는 탈북자 가족, 억류된 한국인 등 더욱 광범위한 납북자 문제가 있다며 하지만 정치권과 언론 등 사회적인 관심에서 두 나라가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우 인권 문제는 매우 광범위한 이해관계와 우려를 반영하는 문제라면서 특히 남북관계 등 대북 접근에 대한 정부의 성격에 따라 인권 문제가 부각되거나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방문 이틀째인 23일 도쿄에서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 가족들과 만났습니다. 순방 일정 대부분이 안보와 경제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일본인 납북자 문제도 일정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전임 미국 대통령들도 일본을 방문할 때마다 납북 피해자 가족들을 면담하는 등 이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11월과 2019년 5월 일본 방문 때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했고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2014년 4월 일본 방문에서 일본인 납북 피해자의 상징인 요코타 메구미 씨의 부모 등을 만났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은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강조하며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기회를 만들어왔고 전 세계의 시민사회와도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Japanese government has always highlighted this issue in summit meetings with the United States and has always created opportunities.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은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만남을 통해 피해자 가족과 정서적 유대를 이루며 이 문제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준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습이 앞으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으로 구현돼야 할 것이라면서 유엔이나 양자회동 등에서 이 문제가 계속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에도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6명과 국군포로 생사 확인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접근을 모범 사례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납북자 문제를 대북 관련 우선순위로 다루고 있고 이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이번 만남이 감동적이었을 뿐 아니라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확인하는 강력한 신호였다고 평가했습니다.
Very important. It sent a very powerful signal of our commitment to for human rights issues.
숄티 대표는 이어 인권 증진이 바이든 행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사이며 의회에서도 초당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임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 등에 대해 집중하지 않고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며 윤석열 새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에서 미한일 3국의 협력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킹 전 특사는 미한일 3국이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며 그중 하나가 북한 인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When I was the special envoy on North Korea human rights issues, we had a very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Japan and South Korea, the United Nations, the Human Rights Council in Geneva, the General Assembly, and on the Security Council in New York.
킹 전 특사는 북한 인권 특사 재임 시절 3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추진하는 등 매우 협력적인 관계를 이뤘다며 북한 인권 문제는 3국 협력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미한 정상 공동성명에서 인권 문제를 비롯한 공동가치를 명시한 점과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인 납북 피해자 면담 등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순방이 마음이 같은 동맹국들이 협력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세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일본인, 한국인 납치 문제를 포함해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데 좋은 리더십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주민들의 생활고가 한층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경 봉쇄는 물론 자국 내 이동을 통제하고 장마당을 폐쇄한 최대 방역 조치가 곧 한계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1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발생 사실을 공식화하면서 발열 환자의 폭증에 대응해 방역 수준을 최대 비상 방역 체계로 높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방역 대책은 국경 봉쇄와 지역별 봉쇄를 통한 이동 통제, 장마당 폐쇄 등 물리적 봉쇄에 의존한 방식으로 신종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도입 등 의료적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 발발과 국제사회 대북 제재로 최근 3년간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던 북한 주민들의 생활고는 한층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서재평 탈북자 동지회 사무국장은 신종 코로나 사태로 장마당이 대부분 폐쇄됐고 평양 지역을 제외한 지방은 생산활동이 상당 부분 멈춰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계절적으로 식량 사정이 가장 나쁜 보릿고개와 겹치면서 아사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방은 무조건 봉쇄, 그다음에 이제 워낙에 이제 계급을 안 주던 상황에서 제일 힘든 게 지금 이 보리고개 4월에서 6월 요 사이 이 제일 힘든 때인데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굶어 죽는 사람이 지금 지방에는 훨씬 더 많다고 해요.
탈북자 출신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일부 운영되는 시장들에서 주요 곡물인 쌀과 옥수수 거래 가격이 킬로그램당 각각 5,000원대 후반, 3,000원 선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도 지난 20일 현재 쌀과 옥수수의 북한 시장에서의 거래 가격이 킬로그램당 각각 5,800원, 2,900원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6일 기준으론 쌀은 5,200원, 옥수수는 2,700원이었습니다. 조 소장은 장마당 폐쇄로 주민들이 소득원을 잃거나 식량 등 생필품을 살 곳을 잃어 생계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소장은 안전원 등 당국의 통제망을 피해 골목 같은 곳에서 장사를 하는 이른바 메뚜기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제 메뚜기장이라고 하는데 마을마을마다 골목장들이 형성됐다고 해요. 근데 이 골목장이 형성돼서 상품 거래를 하면 통제가 진행되니까 통제하는 사람들이 오면 모였다가 달아나고 또 모였다가 달아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편안하게 매매가 진행되지 않으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북한 당국은 지역별 봉쇄 조치에 따른 주민들의 격리 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생필품과 의약품 보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최근 북한 당국이 전국적으로 약 3만 명이 봉사돼 약 8천 개 팀을 꾸려 식량과 의약품 등 생활필수품을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작업에 투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물량과 북한의 교통 사정 등으로 생필품 보급이 지방 곳곳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제경보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 당국이 부족한 물량을 보충하기 위해 최근 당원들에게 식량 여유분을 구체적인 할당량을 제시하지 않은 채 모두 내놓으라고 지시하면서 원성을 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모내기 철이 한창인 지금 이동 통제로 해마다 해온 농촌 노력 동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은 올해 작황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충희 소장은 북한 내부 소식통의 말을 빌어 가뭄까지 겹치면서 노동력 수요가 더 커진 상황에서 필요 인력의 30%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농촌 노력 동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북한 내 민생경제는 장마당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며 지금 같은 봉쇄형 방역 정책이 지속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최근 북한 당국이 방역 성과를 과대포장해 선전하는 것은 봉쇄를 풀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는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장마당도 모두 문을 닫았고 종합시장도 도시군구 이동을 중단한 후유증들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상황에서 장마당을 통제한다는 건 사실은 죽으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심이 동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 통제를 풀어야 되는 딜레마에 좀 빠져있거든요. 농촌 지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민심 동요도 맞고 또 이동 통제를 풀 만한 어떤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지금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최대 비상방역체계를 도입한 이후 발열 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인원이 4일 연속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지난 22일 오후 6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하루 동안 전국에서 13만여 명의 신규 발열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39만여 명을 정점으로 뚜렷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신규 사망자는 한 명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당국 발표에 따르면 누적 발열 환자는 294만여 명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254만여 명이 완쾌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중국을 다녀온 뒤 격리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항공 수송기 인근에서 방역물품 추적 물체가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중국에서 싣고 온 물품이 격리 과정을 거치는 듯 일주일 가까이 순안공항 활주로에 방치돼 있습니다. 중국에서 건너온 물품의 소독시설이 자리한 의주 비행장은 열흘 넘게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평양 순안공항의 북부 활주로에 중국에서 최근 싣고 온 것으로 보이는 화물 추적 물체가 놓여 있습니다. 뷰웨이가 1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화물은 3대의 고려항공 추적 기체가 계류 중인 장소에서 북쪽으로 각각 220m와 340m, 500m 떨어진 3개의 지점에 자리했습니다. 18일 촬영된 플래닛랩스의 고화질 위성사진을 통해 해당 물체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길이 17m의 직사각형 물체 여러 개가 양옆으로 붙어있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남쪽에 위치한 물체는 파란색과 빨간색 직사각형 물체 7개가 모여있고 남쪽과 북쪽 사이에는 직사각형 물체 3개가 또 가장 북쪽에는 8개가 보입니다. 앞서 비어있는 이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통해 지난 15일까지 남쪽 항공기 계류장에 머물던 고려항공 항공기 3대가 사라진 뒤 이틀 뒤인 17일부터 군용 목적으로 활용되어 온 북부 활주로에 자리한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국 언론은 북한 고려항공 소속 항공기 3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에 필요한 의약품과 물자를 실어 나르기 위해 16일 오전 중국 선양 타오셴 공항에 착륙했다. 당일 오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VOA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 중국을 다녀온 이들 항공기가 북쪽 지대에 격리 중인 정황이 발견됐는데 추가로 찍힌 현장 사진을 통해 주변의 화물 추적 물체도 함께 발이 묶인 듯한 모습이 확인된 겁니다. 현재로선 이 물체가 컨테이너인지 혹은 컨테이너를 실은 트럭인지 아니면 단순히 특정 물체에 파란색이나 빨간색 덮개를 씌운 것인지는 판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물체의 등장 시기가 고려항공 수송기 3대가 이 일대에서 발견된 시점과 동일하고 수송기와 함께 가장 최근 촬영된 23일자 위성사진에서 확인된다는 점에서 중국에서 건너온 것으로 보도된 화물, 즉 방역용 물자와 의약품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긴급 공수한 방역용 물품에 대해서도 최소 일주일간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건너온 물품을 장기간 격리하는 모습은 국내 다른 비행장에서도 발견된 바 있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 인근의 의주 비행장에 대규모 소독 시설을 만든 북한은 열차를 이용해 운송된 화물을 이곳에 최대 3개월간 보관해왔습니다. 따라서 순안 공항 북부 활주로에 있는 화물도 동일한 격리 조건을 충족시킨 뒤 내부로 운송될지 주목됩니다. 한편 의주 비행장은 현재 열흘 넘게 출입 화물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중국 단둥시가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을 이유로 도시를 전면 봉쇄한 뒤 북중 화물열차 운행도 중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의주비행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통해 실제로 들어오는 화물은 물론 빠져나간 화물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실제로 VOA가 지난 9일과 19일 의주 비행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비교한 결과 이곳에 쌓인 화물의 위치와 모양 등에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특히 의주 비행장은 장기 격리 조치로 인해 화물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화물이 유입되면서 이미 포화 상태에 달했는데 움직임이 전혀 없는 현재도 이런 포화 상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발병을 인정한 북한이 스위스 비정부기구가 매주 선정하는 인도적 위기 관심국에 포함됐습니다. 엄격한 봉쇄 조치로 인도적 대응이 계속 지연될 것으로 보이며 공중보건시설은 코로나 발병에 대응할 의약품과 물자가 부족한 실정이라는 지적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비정부기구 ACAPS가 최근 북한을 주간 인도적 위기 관심국 가운데 한 곳으로 지목했습니다. ACAPS는 북한이 지난 1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병을 처음으로 발표했고 뒤이어 국가적 봉쇄 조치를 재개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관영 언론 매체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17일 사이에 150만 명의 발열자가 발생하고 56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북한 내 코로나 진단과 검사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례들이 모두 신종 코로나 관련 사례인지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ACAPS는 북한이 지난 2020년 이후 엄격한 봉쇄, 격리 조치에 의존해왔으며 2600만 명의 주민들을 위해 아직 어떠한 코로나 백신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여행 금지 등 엄격한 봉쇄 조치로 인해 인도주의적 대응이 계속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공중보건시설은 코로나 발병에 대응할 충분한 의약품과 관련 물자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CAPS는 지난 2019년 북한 내 전체 인구의 40%가 식량 불안정에 시달릴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2020년 초부터 당국의 엄격한 국경 통제 조치로 식량 비축량이 크게 고갈되면서 북한의 식량 안보와 영양 상태는 더욱 악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기구는 지난 3월 공개한 국제위험 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을 향후 6개월 내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12개 나라에 포함시키며 북한의 인도적 위기 발생 가능 변수로 코로나 발병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ACAPS는 북한 외에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이 확장하고 있는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와 갱단에 의한 폭력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아이티를 주간 인도적 위기 관심국으로 꼽았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해마다 봄에 열리던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올해는 9월에 서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행사를 주최하는 북한자유연합은 정부의 힘을 통한 북한의 평화적 변화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등 전 세계 70개 이상의 민간단체와 개인활동가, 탈북민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이 제19차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오는 9월 25일부터 일주일간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수전 솔티 의장은 16일 회원단체들에 보낸 글에서 당초 5월 개최 예정이던 이 행사를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등으로 여행과 이동이 힘들어 9월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가 2004년부터 탈북민들과 공동 개최해온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매년 워싱턴에서 진행되다 2010년부터 14년까지 서울에서 열렸고 2015년부터는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며 개최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염원하는 북한 기도회와 전문가 토론회, 탈북민 증언,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시위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참상을 세상에 꾸준히 알려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등 국제사회 대응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숄티 의장은 올해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정보의 힘을 통해 북한 내 평화로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탈북민들의 활동이 강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주제는 북한 노예와 정치범, 이산가족, 김정은의 독재는 더 이상 없다. 모든 남북한인의 자유로운 그 길을 우리가 주도하자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숄트 의장은 이런 주제에 따라 외부 정보를 땅과 바다, 하늘을 통해 북한에 보내는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며 정보 캠페인에 대한 환기 차원에서 대형 풍선을 통해 대북 전단 쌀을 담은 페트병을 북한에 보내는 행사를 계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오전에 평북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그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 25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15도, 낮 24도, 양덕 아침 11도, 낮 26도, 신의주 아침 15도, 낮 20도, 구성 아침 14도, 낮 21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그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 21도, 강계 아침 14도, 낮 22도, 희천 아침 13도, 낮 24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그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 15도, 낮 23도, 개성 아침 14도, 낮 26도, 사리원 아침 15도, 낮 26도, 신계 아침 13도, 낮 26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그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원산 아침 18도, 낮 29도, 장전 아침 17도, 낮 28도, 평강 아침 11도, 낮 26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 구름 많이 끼겠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함흥 아침 15도, 낮 29도, 장진 아침 8도, 낮 20도, 청진 아침 13도, 낮 19도, 김책 아침 14도, 낮 25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그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해산 아침 10도, 낮 24도, 김영권 아침 8도, 낮 22도, 삼지연 아침 7도, 낮 17도 예상됩니다. 5월 25일 수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올해는 미국과 방글라데시가 국교를 맺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방글라데시는 50년 전 독립될 때부터 남다른 진전을 이뤘다고 미 국제개발처의 이소벨 콜맨 부행정관은 말했습니다. 콜맨 부행정관은 오늘날 전 세계 신생국 중 모범 사례이자 미국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제개발처는 그동안 방글라데시를 도와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지난 50년간 국제개발처는 방글라데시에 7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해 경제개발과 인적개발을 도왔습니다. 이런 지원을 통해 방글라데시는 빈곤을 퇴치하고 빠른 경제성장과 식량 생산 증진, 그리고 어린이와 임산부 사망률을 낮추고 깨끗한 에너지를 통해 발전과 성장을 이뤘습니다. 방글라데시는 경제가 성장하려면 여성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990년대에서 2020년까지 방글라데시의 여성 근로자 숫자는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또 국제개발처는 이 나라의 기성복 공장 여성 수만 명을 대상으로 많은 훈련과 지원을 했습니다. 국제개발처는 또 여성들이 공장 일선에서 관리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지원했습니다. 콜맨 부행정관은 미국은 방글라데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대처를 위해 1억 3,40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는 아직 진행 중이며 우리의 작업이 끝나려면 멀었다고 콜맨 부행정관은 말했습니다. 지난해 국제개발처는 방글라데시에 6,100만 회분의 코로나 백신을 지원했으며 방글라데시가 9,500만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콜맨 부행정관은 우리는 10년 이상 노력한 결과 방글라데시의 보건 상황은 크게 개선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0년간 방글라데시의 임산부와 어린이 사망률은 3분의 2가량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지난 수십 년간 이룬 빠른 경제성장 덕분에 극빈국가에서 탈피해 오는 2031년까지는 중상위 국가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지도자들의 노력에 따라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음을 실증해 보였습니다. 미 국제개발처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견고한 기반 위에 방글라데시를 돕기를 기대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